예.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제는 앞으로 한 8주간 함께 나눌 텐데요. 예. 이 설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여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조명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합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3년간. 그전에는 목수 일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시간은 3년입니다. 주로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3년 동안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식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셔서 설교할 만한 곳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심때쯤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셔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하시고 오후에는 몇 마디 예화를 말씀하셨다가 저녁때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뭐 이런 식의 생활을 하셨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경우는 어때요? 훨씬 더 간헐적이었습니다. 그렇죠? 3년이라는 사역기간 동안 주로 하셨던 게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루 종일 설교를 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자 일으키셨던 것들이고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를 처음 방문하셨던 것들, 자주 방문하셨던 것들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설교하셨던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서 병을 치료하셨지만 병을 치료하신 것이 주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다른 것들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요 사역은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설교를 주로 하셨나요? 한 군데에서 하셨나요? 여러 군데에서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에서 앉아서 계속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저처럼 이곳에서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매주 동일하게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며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설교를 하나요? 같은 설교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새 교회, 여기가 어떤 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회지만 새 교회에서 사역하고 네 번째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옮기면 저는 했던 설교를 또 할까요? 또 안 할까요? 또 합니다. 그렇죠? 겹쳐지죠? 하지만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했던 설교를 반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설교를 합니다. 왜?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요? 아니죠. 청자들이 내 얘기를 처음 듣기 때문이죠. 처음 들으면 설교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이미 했었을 테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얘기보다는 이미 했던 얘기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교하십니다. 청자가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청중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설교를 하게 되죠? 자기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청중들은 상황에 따라서 예화를 들 때도 있으셨습니다. 청중들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이사야서나 구약의 본문을 갖고 설교하셨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한 가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니시면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중요하게 했던 설교. 그 설교는 예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3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 가지 설교를 주로 합니다. 이 설교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일을 하는 이유이고 자기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것을 그가 설교하고 다닐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꿈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그 사역 말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하신 일이 설교이고 그리고 그 설교가 한 설교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그 설교는 예수가 꿈꿨던 예수가 이루길 바랬던 내가 왜 왔고 무엇을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가가 그 설교에 담겨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설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육성 설교 예수가 했던 그 설교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가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때 저는 큰 즐거움, 고마움을 느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성으로 녹음해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하죠. 근데 김봉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녹음 파일은 남아있지 않지만 원고는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서론을 시작한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딱 시작된 시점에서 마태복음 5장 신약의 처음에 이 설교를 적어놓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 번 반복해서 적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기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기적마다의 상징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기적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적어놓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설교는 가장 큰 핵심 테마 한 가지 설교가 주로 선포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 적어놨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에서 거의 풀스크립트를 적어놓습니다. 한 번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적죠. 하지만 거기는 평지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지설교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이미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는 자기가 산에서 설교할 때를 기억하고 주로 적어놓은 베드로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적은 것이고 누가는 예수님이 평지에서 했던 설교를 가장 기억해서 그때의 설교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문장과 액센트가 좀 달라지죠. 왜요? 저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 청중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문장과 액센트는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쵸? 두 번 적혀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풀스크립트, 가장 많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몇 주 동안 설교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은 그것이죠. 왜요? 오늘 1번이라고 적어놨죠? 길어요. 5, 6, 7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로 소화하는 데는 8주에서 10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수련회 같은 데 설교를 많이 했었죠. 왜? 한 번 앉혀놓고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 8주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끊어지기 때문에, 그쵸? 하나의 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이어지는 설교를 한 설교를 8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과 집중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쿨하게 이번 주는 예수님의 산상순이다 해서 한 8시간 해도 돼요. 그러면 그 감동에 젖어서 돌아갈 수 있지. 왜요? 예수님 설교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하셔서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낑겨 앉았을 거 아니야. 그만 듣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중간에 일어나서? 예수님 무섭잖아요. 못 그러잖아요. 그럼 밥도 굶고 8시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약하고 여러분들의 내 약함은 뭐야? 제 약함은 믿음의 약함이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끊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끊어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어지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제가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예수가 했던 그 설교로 하겠습니다. 마치 김보현 목사가 말은 하지만 예수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전파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집중해서 이 설교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 설교인 거 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 특별히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본론으로 갑시다. 5장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서론과 결론은요. 설교의 패턴상 주제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론 첫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이 설교의 본론의 첫 부분입니다. 첫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 바보란 뜻입니다. 바보라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자마자 우리는 조금 전에 그 감동이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예수의 설교, 아 예수님의 육성 설교, 그가 3년 동안 선포했던 것, 와 얼마나 감동적일까, 얼마나 대단할까. 그 설교를 내가 원고로라도 간접적으로나 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올까라고 기대하면서 이 본문을 딱 읽었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말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런 쪼잔한 설교. 친구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간다고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교하십니다. 오 이런. 그럼 우리가 이 설교를 읽고 뭘 느껴야 되죠? 아 친구에게 고운 말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나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숫자를 계산기로 다 정하고 있었더니 어떤 한 친구가 저를 되게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엑셀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더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친구 눈빛은 저에게 분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련하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후배가 바보 짓을 했습니다. 아, 이런 바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죠? 이쁜 말, 고운 말. 여러분들이 하는 말버릇이 있죠? 그렇죠? 약간 비속어의 추임새를 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우, 지옥. 제대로 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쁜 말, 고운 말을 써야 된다라고 적용하게 된다면 적용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경험해요. 그렇죠? 잠언에서의 게으르지 말라는 말보다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이쁘게 하는 편이죠? 이쁘게 해요. 아유, 너 미쳤냐? 라고 얘기할 케이스에 어떻게 얘기해요? 좀 그렇다. 뭐 이런 막연한 편을 쓰죠. 얼마나 이뻐요. 좀 그렇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마음속으로는 뭐야? 저건 이상한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를 좀 그렇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내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 사람의 마음에 살인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 본문 얘기하고 있다. 근데 내적 태도에서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설교가 되게 한심하게 보이다가 되게 이번에 어떻게 돼요? 되게 부담스럽죠. 또 살인 안 했지? 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가늠하지 말라 본문에서 더욱더 그렇게 나오죠? 가늠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가늠한 자는 가늠한 자다. 그렇죠? 나는 정말 그런 사진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터넷 기사를 클릭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란 사진이 떴어요. 와, 이쁘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쁘다는 의미에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있죠. 순간 내게 이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두꺼우고 긴 옷만 입고 다니는 자매들이 있는 곳만 가야 하며 사진도 굉장히 검증해서 봐야 되고 그렇죠? 영화도 12세 관람가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눈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손목을 끊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훅 부담스러워지죠.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굉장히 어떻게 느껴져요? 기죽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이 설교의 감동이 사라지는 거죠. 기죽이는 설교. 되게 막 뭐라고 합니다. 니네 똑바로 살았어? 야, 이 높은 기준을 적용할 때 네가 똑바로 살았어? 기도했어? 몇 분 했는데? 얼마나 했는데? 주를 위해 살았어?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데? 네 일주일 한번 돌아보자. 막 네 인생을 헤쳐놓습니다. 네가 잘못 살고 있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를 문제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수만 믿으면 괜찮다고 해줄게 라는 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비열한 논리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이니까 넌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넌 문제야 라고 하는 것. 그렇죠? 난 그래도 열심히 해서 80점을 맞았는데 100점이 아니라서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이 설교에 감동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 매력 없는 이 설교. 우리가 어떻게 이 설교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설교가 이렇게 매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쉽게 쓰는 방법은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육상 설교고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하나의 설교고 구조적으로도 이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그 포인트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산상수훈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그렇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의 설교가 진짜 별로던가, 그쵸? 아니면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쵸?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별로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이해를 잘 못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든가. 오늘은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쵸? 8주 설교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봅시다. 이 부분의 기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에 있어서 설교를 이해할 때, 아니 성경을 이해할 때 1차 청자를 항상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편지를 이해할 때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성경책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쓰여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여졌고 대부분은 청자를 고려하고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이 모세오경조차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은 청자를 고려하고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럼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앉아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앉아있었던 청중은요, 여러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쵸? 여러분들 앉혀놓고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문제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신 겁니다. 그들의 문제와 변화를 유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설교죠. 그쵸? 예수님이 앉아있을 때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쵸? 그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을 누구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바리새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앉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뭘 염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약성경에서 이해가 있는 사람을 염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성경에서 어떤 식의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염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방인이라면 이런 설교가 불가능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구약성경 알고 있고 그 구약성경에서 일정한 왜곡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텍스트 구약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봅시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역사를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까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광야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나라를 세웠죠. 근데 그 다음에 중간기에 40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요 설명 한 5분 할 거예요. 절 버리지 마세요. 예. 40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400년이라는 중간기 우리가 읽기에는 막 갑자기 뭐 페르시아 같은 거 얘기하다 갑자기 딱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훅 됐는데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더 제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들러보셨죠? 그렇죠? 알렉산더 제왕이 뭘 했냐면요, 이스라엘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제국을 만들 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세웠던 이 나라가 알렉산더 제왕과 제왕 이후에 사국으로 분열되는데 그 사국으로 분열된 중에 받았던 한 그 다음 때 왕이 이스라엘을 밀어버립니다.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그때 성전도 굉장히 훼파당하고요. 완벽한 함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찢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던 게 무엇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큰 회개, 후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회복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쵸? 독립운동가들이고요.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입니다. 이 바리새파의 영향이 당시의 유대사회에 가장 큰 지성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의 문제가 뭐죠? 다시 봅시다. 바리새파가 율법을 열심히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 뭔지 알겠어요? 다시 가봅시다. 더 짧게 하죠. 바리새파는요,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요?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 삶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의 사고방식입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율법이 선물이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죠.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나요? 율법을 상고하나요? 왜 율법을 그치는지 고민하나요?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냥 하면 그 다음에 잘해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고민이 없어져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 지키라고요? 그럼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나요? 들면 몇 발자국까지 걸어가면 되죠? 29발자국까지 걸어가고 내려놔라.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거다. 이런 식의 관점이 굉장히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건 없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없어요. 우리는요, 법이라는 것에 거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법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쵸? 여러분 왜 앞자리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차십니까? 범칙금이 있잖아요. 그쵸? 왜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안 하십니까? 범칙금이 있잖아요. 그쵸? 좀 더 가볼까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애를 가서 팍 때리지 못합니까? 그쵸?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주식을 하면서 작전을 하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범칙금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 구속되니까, 그거 하면 내 캐리어가, 경력이 망가지니까.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 왜? 법을 지켜야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B급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은 그렇게 사람들을 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법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법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은 좋은 겁니다. 법은 지키고자 하고 만들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 정신을 이해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왜요? 자기가 진짜 만들고 지키고 싶은 걸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지만 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억압됩니다. 왜요? 그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하면 내가 불편해지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니까. 안전벨트는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매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찰을 볼까봐 매는 것입니까? 차라리 알겠어요?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여 같지만. 모든 법에는 법정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법을 만들 때는 무엇인가 지키고 싶고 무엇인가 지향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법정신이 사라진 법들도 존재하죠. 그것은 빨리 폐기되어야 되는 법들입니다. 정신이 사라진 법들, 억압하는 법들, 사람들을 방해하는 법들이죠. 하지만 법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은 자유시민들이 아닙니다. 종들이죠. 법정신을 이해하는 시민정신이 있을 때만 그 사회가 사실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왜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건 알 거 없어. 안 지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지켜야지. 더 큰 이유가 뭐가 필요해? 라는 식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럼 끝이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참 생각 많네. 말 많네. 하라면 하라는 대로 좀 해. 네가 하면 나도 혼나. 이런 식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한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채로 흉내내는 사람들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 문장에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오늘 이따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구약성경에 그 한 문장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죠? 첫 번째, 살인이라는 건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죠. 살인이라는 건 외적 행동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내적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내적 태도가 우리를 굉장히 방해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내적 태도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대화되면 살인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첫 번째 내적인 문제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럼 어떤 내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내적 태도, 어떤 내적 태도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로 모아보냐면 한 단어 한번 모아봅시다. 평가하는 태도를 얘기하십니다. 감동이 없죠? 감동 될 때까지 좀 더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문제시하는 태도는 뭐냐면요.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해요? 살인이라고 합니다. 평가가 살인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봅시다. 평가라는 건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미련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친구가 미련한 짓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미련한 짓을 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평가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변할 리도 없고 그 사람은 나아질 리도 없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건 그가 그런 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완료형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얘는 이런 애야. 왜 이걸 살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살인이라고 부르죠. 왜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태도에서 이미 살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진행형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완료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미련하게 살았던 놈이라도 오늘만 정신을 차리면 미련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짓을 한 거지 미련한 놈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바보라는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형태와 그 사람의 현상과 그 사람이 몇 번의 행동을 보고 그는 그런 사람이라고 결정해버립니다.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한 것은 그가 변화되지 않고 그는 거기서 고정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살인이라는 말로 확대해서 얘기할 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회가 존재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존재하고요. 한 사회에 김봉현이라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10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결정합니다. 쟨 저런 애야라고 계속 지적합니다. 넌 그런 애야라고 말합니다. 그런 애라고 비난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살해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는 생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될 수가 없는 평가 속에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해하는 삶의 태도, 평가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억압합니다. 평가하십니까? 살아있는 한 어떤 인간도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 그가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가 과거에 잘한 몇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평가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죠. 율법의 우스꽝스러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해요. 같은 사무실에서 생활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재밌게 막 놀았습니다.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얘가 삽질한 걸 봤습니다. 이상한 농담을 해요. 이상한 장난을 칩니다. 일처리를 이상하게 합니다. 성격이 이상한다는 게 탄로난 거죠. 그렇죠? 이상한 성격이 탄로났습니다.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합니다. 얘가 이상한 농담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아하하하하. 그런 다음에 아, 쟤 이상한 애였구나. 아,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걔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놈, 바보 이런 말 하나요? 안 합니다. 자기 이미지 상할 말을 왜 합니까? 아, be nice.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하하하하.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상한 놈, 뭐래? 아, 너 그런 말 좀 하지 마. 너 왜 그러냐? 라고 합니다. 아, 쟤 또 그런다, 저거. 아, 저거 왜 저래? 라고 합니다. A와 B. 누가 주의율법을 지켰습니까? A는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쟤는 이상한 애야. 그러니까는 내 인생에 쟤는 없는 거야. B는? 그 사람이 기회를 줍니다. 넌 그런 애 아니야. 또 왜 그러고 다녀. 너 그러지 마. 미쳤어? 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네가 이상한 애도 아닌데가 전제되어 있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A는 살해하고 평가하고 두 번째는 살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알아요? 아까 그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들은요. A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미지 꾸려놓고 자기 관리하면서 이게 우스꽝스러움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평가해버려서 자기가 문제라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걸 바꿔볼 기회조차 없이 그 사회에서 살해당하고 있는데 그 사회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가 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봅시다. 율법은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법정신은 무엇을 금지하지만 무엇을 금지하는 건 금지에 항상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룰을 정한다고 합시다. 남편 아내가 남편에게 룰을 얘기합니다. 애인이 애인에게 룰을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 넌 나한테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하루 세 번 나에게 전화를 하도록 해. 연애하면서 통화를 자주 해야 될 거 아니야. 넌 내 일상이 궁금하지 않니? 아침, 점심, 저녁 전화하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뭘 제시해요? 금지를 제시하는 거죠. 이 금지를 어겼을 때는 처벌이 가해지겠죠. 그렇죠? 아니면 늦잠을 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화를 합니다. 하루 세 차례. 나 전화했다. 아침 콜. 나 전화했다. 정신 콜. 아침 잘 일어났어. 그래 잘 가고. 밥 잘 먹어. 그래 잘 들어갔어. 라고 합니다. 근데 듣는 여자 입장에서 뭐가 안 느껴져요?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얘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얘를 쫍니다. 그렇죠? 넌 그렇게 관심이 할 말이 없냐? 넌 그렇게 뭐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럼 이 남자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해서 세 번 했는데 목소리 갖고 트집을 잡으니, 그럼 뭔 말을 하라는 겁니까? 여자가 맞아요? 남자가 맞아요? 둘 다 뭐 맞다고 하긴 그렇지만 누가 더 멍청해요? 남자가 더 멍청합니다. 여자가 지금 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향을. 그쵸? 나와 너와 조금 더 깊은 관심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는 걸 세 번 이상 전화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건 지향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이걸 알아먹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거 알아먹으셔야 돼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고, 내가 사람 안 죽여.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금지는 지향이 있습니다. 그쵸? 살인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지향은 뭐겠어요? 평가의 반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널 이상하게 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가 변하길 기대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도 좀 상관없습니다. 좀 러프한 표현도 상관없어요. 짜증내는 말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뭘 놓지 않았나요?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고 뒤로 가는 사람은 몰랐어요? 기대를 놨죠. 왜? 그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어색한 농담, 어색한 분위기, 이상한 행동에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 나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B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변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인하지 말라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넌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오해하는구나. 근데 나 이걸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실망스럽구나. 그러고 살고 있니? 야, 그 뜻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단지 그 의미가 아니라 친구에게 평가적인 태도를 갖는 것 자체를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를 망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사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예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포기해지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평가되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서로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한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무슨 짓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서로가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의 안정감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나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평가되는 사회, 말 한마디의 실수, 내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한 3일을 뭔가 내가 실수하면 그게 내 이미지가 되어버리고 평가가 되어버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내 개인사 어떤 일일지라도 표정 하나까지 신경쓰면서 이 사회에서 가면 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받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기 때문에 서로 지적질하고 서로 뭐라고 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만들어가자 하는 세상. 이 예수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친구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초면에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나라는 독사가 제일 이상한 짐승이었고 우리는 뭐예요? 개죠. 자식은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자식도 우리말이거든요. 하지만 그 액센트에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액센트였겠어요? 새끼라는 액센트였겠어? 초면에 바리새인들 오자마자 야이 피리리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가늠하면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창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 눈을 뽑았습니까? 아, 창녀는 프로페셔널이라 괜찮나요? 마음을 가늠하지 않고 그냥 노동자로 일한 거예요? 그럴 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냐. 우리가 기대하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살인하고 싶은 도전과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꺾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기대하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게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이요. 놔버리면 편합니다. 그쵸? 편해요. 아, 얘는 그런 애구나. 얘는 편합니다. 하지만 얘는 그런 애가 아니고 이런 애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 아, 그럼 얘 불편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얘가 이런 애도 편합니다. 이런 애라도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간극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생존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를 죽여버리는 것보다 고통스럽더라도 그를 살려놓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적용해봅시다. 기대. 첫 번째, 자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면에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죽이지 마십시오. 현대 많은 사람들은 남은커녕 남을 살려주는 건커녕 지도 안 살려줍니다. 엄청난 평가 가운데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했던 어떤 선택들,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이냐, 내 전부이냐, 내가 그런 놈이냐, 내 자신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내 자신에게 바보라고 하고, 넌 왜 그모양이라고 하고, 내가 나를 평가해버립니다. 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기대받아야 합니다. 일단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저 지난주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운동은 아니고요. 무슨 밥 누군가가 하는 요가 무슨 동영상 하나 다운받아서 여기서 합니다. 여기다 틀어놓고 여기서 다리도 찢고요. 뭐 손도 올리고요 합니다. 한 시간 정도 하면 재밌습니다. 몸에 땀도 나고요. 30대 중반까지 샤워하고 나서 제 몸뚱이를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20분 연기 속에서 보면 사람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30대 후반이 돼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스모그가 일어나도 제 몸이 보입니다. 아니 좀 이렇게 보기에 되게 부끄러운 내가 보기에 약간 불쾌한 듯한 그런 몸뚱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느껴지죠. 아 늙었구나. 아 슬프네요. 아 늙었구나. 그래도 그랬었는데 나도 살이 붙는구나. 죽어가는구나. 이제는 예전처럼 안 되겠구나.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요가를 시작하고 운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요 한 2분 정도 내 몸이 아닌 몸이 잠깐 나옵니다. 그렇죠? 팔뚝이 잠깐 두꺼워집니다. 그걸 봅니다. 그리고 덮습니다. 옷으로. 그럼 나 스스로 어떻게 착각하나요? 내 몸이 그렇든지 착각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 몸의 근육량이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라인도 죽어있고요. 난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컨디션 때문에 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그거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내 몸은 다시 예전처럼 좀 마를 수 있는 가능성이 소진됐습니까? 내 몸은 근육이 붙을 수 없는 몸인가요? 나는 절대 그리 될 수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내 몸을 보면 어떻죠? 지방량이 훨씬 많을 수 있죠. 지금 내 몸을 보면 어때요? 근량이 너무 적을 수 있죠. 지금 내 몸을 객관적인 팩트를 보면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힘도 없고요.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예전엔 좋았지만 지금은 망가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다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조차 여전히 나에게는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혹시 압니까? 몇 달 뒤에 괜찮아져 있을지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겠죠. 몸도 그럴진데 하물며 영혼이야. 하물며 영혼이야. 여러분들이 영혼에 방만한 식사를 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으셨죠?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영화나 보고 아무 책이나 읽고 무슨 생각이든지 그 생각을 그냥 다 주워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방만하게 비만 덩어리가 되겠죠? 세상에 주어진 사고방식 다 집어먹으면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근육은 사라지고 운동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 듣지 않고 바른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생각들을 치여 있으면 내 안에 그냥 지방 덩어리들이 드러나가겠죠. 그래서 부풀어진, 방만해진 생각들, 그리고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끌어나갈 만한 에너지, 내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근육 한 줄기도 안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제대로 된 걸 먹지 않고 잘못된 것만 먹어오고 제대로 된 힘을 쓰지 않고 잘못된 힘만 써왔으니까 내 지금의 내 내면의 영혼의 근육의 상태가 아무런 힘도 없는 내 인생을 끌고 나간 근육은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는 살덩어리 같은 내 내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시 내 내면이 건강해지기를 결정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바른 것들을 먹이며 바른 것들을 입히고 바른 것들 향해서 움직인다면 내 내면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무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야 돼요. 포인트 하나 짚고 갑시다.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대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기대 얘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면 제일 어려운 사람 먼저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 안 되는 애. 내가 여러 번 죽이네 이미. 내 마음에서 난도를 쳐서 벌써 묻어버린 애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부활하죠. 시체처럼.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개를 내가 기대해야 됩니다. 나한테 상처 줬던 개를 내가 기대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나중에 아십시오. 그럼 그건 큰 오해예요. 큰 오해예요. 제가 겸손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로? 나도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도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 가장 반대편에는 원수를 먼저 살리기는 힘든 겁니다. 그쵸? 그럼 그건 나중에 하세요.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를 기대하라고 할 때 제일 힘든 사람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고급 코스가 아니에요. 제일 쉬운 사람부터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 이 사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느끼셔야죠. 내가 그를 좋아했던 이유가 내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면 그 평가가 바뀔 만한 몇몇의 실수를 그가 했을 때 여러분 혹시 그를 놓아버리진 않으십니까? 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우 아니네. 그것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기대하십시오. 가족 여러분 정말이에요? 가족 좋으십니까? 친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경우도 있죠. 가장 나중에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30년을 봐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 게 쉬울까요? 그럼 얘를 세 번 봤는데 얘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 게 쉬울까요? 가족에 대해서 기대할 만 갖는 거 고급 클래스입니다. 고급반이에요.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라고 하면 원수랑 가족 먼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친한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애인, 여러분들의 교우 중에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기대하는 마음을 가십시오. 이거에 대한 도전을 하세요. 내가 그를 좋아했던 것이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 아니었나. 그가 건강하고 괜찮고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셔. 사람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 그럼 얼마나 괜찮을까요? 내가 나를 기대하고 내가 이들을 기대하며 이들도 나를 기대한다며. 지금의 내 성격에 문제가 있고 지금 내 사회적 위치가 초라하고 지금 내 영성이 초라하다 하더라도 그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는 그 모임, 그 세상은 이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냉정한 율법으로 평가할 때 서로가 그것을 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100가지를 다 지킨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모여있는 100명이기보다 한두 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들이 훨씬 더 천국에 가깝습니다. 거기가 예수가 꿈꾸는 세상. 예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어가신 겁니다. 이런 생각을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일하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리라 확신하여 헌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기대하고 주변을 기대할 때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결론을 갑시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참 감동적이나 그닥 감동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참 좋은 얘기나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습니다.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요 곧장 이 아름다워 보이던 얘기가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와, 차라리 살인하지 마는 게 편하겠다. 그치? 여러분들 남 죽일 예정 없잖아요. 평생. 차라리 친구에게 바보라고 하지 않는 게 편하겠다. 그치? 우리는 좋은 거 있잖아. 그렇다 좀. 이거 있잖아. 그게 편하겠다. 이게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려워 보이죠? 어우, 기대해야 돼. 나를. 제일 힘들지? 주변 사람은 어휴, 내가 기대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보기에 문제가 많아서 내 인생에 진짜 나를 불편하는 그 사람을 기대해야 돼. 그것도 부담스럽지. 포인트 알겠어요? 사람들은요 맞아 보이나 좋아 보이지 않으면 부담됩니다. 그래서 결론부는 이 부분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지 않은 한 본문의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이설주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이 구절을 좀 싫어합니다. 어이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야 돼? 하나님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 라고 그 구절을 그냥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문장은요, 본론 전체를 해석하는 테마 문장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여러분들의 온전함의 근간과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뭐라 해야 돼요? 기대가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아, 기대하자. 기대해. 넌 잘할 수 있어. 넌 멋진 놈이야. 하하하.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서 제가 문제가 있지만 아 제가 그냥 좋은 애지만 내가 기대해보지 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렇게 해서? 안 되죠.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 기대하라고 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를 죽이고 있는데 저는 저를 죽여왔는데 제가 이러지 않고 저를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뭘 경험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직면을 시켜줘 봐야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알게 뭐 어떻게 하길 원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한다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내가 주님께 나를 기대한다는 걸 내가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대했더니 갑자기 눈을 떴더니 네가 보이는 거야. 키도 컸고 얼굴도 잘생겨졌고 막 유능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기대감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감을 줘야 되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를 기대하십니다. 다른 뜻으로 하나님은 그를 기대하시나 그를 살려두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의 근간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생 운동 안 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의 근간은 지금 보면 이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은 부분이 제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는 근간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살아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대감에 부딪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좀 더 그 믿음 속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기대하시는지, 어떠한 사람을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나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기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믿을 때 그 기대를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갖고 있는 그 기대에 내가 부딪히는 것.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부딪히는 것. 그 가능성에 부딪히는 것. 그것에 감동하는 것. 시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갖고 계신 내 기대에 감동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드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정말 전형적인 표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기대하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건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게 진짜 될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대하신다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건 그게 진짜 주어진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몸둘 바를 모름을 경험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감에 몸둘 바 모름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사람이 좀 한심한 사람을 봐도 그 한심한 놈이라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간극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보여요? 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원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제 머리에 화관을 얻는 마음으로 제 머리에 죄를 얻는 마음으로 죄를 위해서 잘 되길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나에게 줬던 피해와 그와 나 사이의 어떤 상처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그를 평가한 상태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죽어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서로 가운데 기대가 회복되어지며 기대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끼리 가운데 평가로 죽어있는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래, 우리 어머니는 저래, 우리 내 동료는 이래, 내 형제는 이래, 이렇게 죽어있는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쭉 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주가 저를 향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부딪힐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세요. 섣부르게 그래 내가 나를 기대하자 라고 해버리지 마십시오. 섣부르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기대해야 돼야지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더 큰 부담감이나 절망감에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끝나고 내일부터 나는 세상을 기대한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없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있었던 것을 목도하시고 대신 살리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리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돌아봅시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좋으십니까? 다니시는 분들. 이 교회가 좋으시죠? 좋으실 거예요. 왜?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여서? 이 교회가 멀쩡해서? 이름이나 외우고 그런 얘기들 하세요. 서로 이름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는요, 되게 많은 걸 바꿉니다. 지금은 어색하고, 지금은 서먹하고,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불편해도, 지금 내가 변화되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대는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렇죠? 기대는 그가 살아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 가운데, 그 죽어가는 사람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죽인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가 죽어 박제가 된 인간이 아니라, 죽어 그 인생을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나와 그들이.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나와 우리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 할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기대하신다는 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알겠는데 그럼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묻고 느끼고 알아가십시오. 나와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이 평가받는 세상, 한국, 특별히 평가에 강한 이 민족. 그래서 꽤 잘 해왔고 잘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지성 있는 상태에서 항상 위기론이었던 이 사회. 그래서 위기론 좀 떨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사회도 이 사회 사람은 얼마나 많은 위기론을 겪으셨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망할지 모르는 그 협박과 공갈 속.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결혼도 아름답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 잘못하면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로 사람의 결혼을 동기부여하는 세상. 그 평가의 세상에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명합시다. 이 나라, 이 사회, 이 사람들, 우리, 나,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지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결론. 첫 번째, 신앙생활 껍데기로 하지 마십시오. 법에는 법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나오라고 하는 이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거기에는 이유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범칙금 물가와 안전벨트 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럼 그가 그것을 억압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자신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모를 위험 속에서 네 생명이 소중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뜯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괴롭히시려고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성경 읽으려고 하십니까? 그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그 왜를 기억하십시오. 법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생각하십시오. 그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 생명력을 느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설교 간음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 주 설교 또 맹세한 것들에 대해서 이어져서 몇 개씩 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고민하십시오. 그저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아니라 여기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진짜 살인하지 맙시다. 제발 살인하지 맙시다. 사람 죽이지 맙시다. 살아있는 거 왜 죽이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특별히 더욱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별히 더욱더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말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짓을 한 사람한테 미련한 짓을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그러고 있냐고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주의 기대를 기도 가운데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것 없이 이제까지 했던 설교를 그저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부담감을 질 뿐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주의 기대감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내가 한심해 보일 때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기대감을, 평가하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